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김지성입니다. 이 시간은 평신도와 전문가가 함께 읽는 생활 성경 시간으로 오늘도 송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세리토스 지역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이 소망이 없으면은
네.
이 세상에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주님이 시키신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에 관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말씀으로 가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따져오면은 그 몇 살에 몇 살 살고 죽었다 이렇게
네.
그걸 쭉 계산해 보면은 인류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가 된 건 몇 년인지 몰라도
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한 6천 년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과 언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식으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그때 시대마다 사람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이들 역시 따져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뭐 아브람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 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해서 소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믿음장에 잘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여호수아 심지어는 창녀, 그
네.
라합, 기생 라합,
예.
원래 그 창녀입니다 사실은
네.
원래 보는 부분은 그다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참 일일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믿음 안에서 죽었고
예, 예.
이 땅 위에서는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잠깐 기거에다 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그 dwell 한다는 건 산다는 거고
네.
sojourn 그러면은 이게 기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네.
이들은 dwell 하지 않고 sojourn했다. 영어로.
예.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본향은 내가 살던 곳도 아니에요.
예, 예.
응? 참 희한하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본향이라고 그랬다. 참, 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냈으며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이다.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했다. 도성이다.
네.
요즘 말하면 시티 아닙니까?
네.
이 땅도 지금 보면 이 대도시 살려고 그러죠.
네.
대도시가 문명 시절이 많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데 하나님이 마련한 한 도성이 있다. 그게 하늘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 시대별로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고 우리도 구원 받았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도록 하죠.
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뱀에게 그 참 아담과 하와 이브를 타락시킨 그 뱀에게
네.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를 제거하고 인류들을 구원하실 복음을 전했어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죄를 다 없애버리고 용서하고 다시 구원할 것 이것을 사탄에게 선포했어요. 네. 응? 뱀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선포했는데 네네.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러십니다. 내가 여자 사이에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여자 그럴 때는 이 여자 그럴 때는 여성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응?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예.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날 것을 여기 암시했고 또 남자가 아닌 남자 씨가 아닌 그 여자의 씨로 여자의 씨는 여자는 씨가 없죠. 예. 남자만 있죠. 그런데
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 하나님은 바로 여자의 씨에 나올 거. 그래서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된다. 적의를 두겠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녀의 씨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네.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만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브루스 그래. 부숴버릴 것이다. 완전히 마귀를 때려 부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복음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죄를 가져왔죠.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죠. 사망이
예.
왔죠.
예.
그러니까 사망해서 죽었으니까 범죄한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제거하시고
네.
다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므로 다시 살리니까 결국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남자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을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물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죠. 인간의 죄 있는 피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왜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네.
죽음의 권세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다. 그 죽었다 살아나야만 죽음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때 최초한 게 뭐냐. 그 우리를 죄과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집어넣은 그 마귀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는 마귀예요.
네.
그걸 루시퍼라고 그러죠. 하늘에
예.
있었죠.
예.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었죠 30년 동안 그런데
네.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구원했죠
네.
근데 사실 미국이 한국을 구원할 때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막 끄집어준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천황의 손을 바짝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천황 밑에 종살이 하던 한국이 그날 동시에 8월 15일 날 몇 시인지는 몰라도
예, 예.
해방됐다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광복절 아닙니까 이게.
예. 예?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마의 권세에 받은 마귀의 수하에 있었는데 마귀를 때려부시니까 그 마귀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해방됐을 때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몰랐죠 잘 해방된지. 가서 전하니까 아는 거죠.
네.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 당신 더 이상 마귀의 종 노릇할 것 없다. 당신은 죽을 필요 없다. 당신은 저주받을 거 없다. 어?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주관한 마귀 세상신을 이미 도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
이제 나와라. 어? 그러면 구원으로 나와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도예요.
네.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면은 옛날 일정시대 때도 한국이 독립한 거 모르면 말이죠. 일본 순사가 가서 막 겁을 주면 다 뺏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예. 이것이에요. 마귀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도말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그는 때를 받았다. 마치 사형원도 받은 죄수 같다 이거죠. 살인수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집행이 안 될 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성령이시면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사실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도 가죽옷으로 입혀줬죠. 가죽옷을 입혀줬죠.
네.
이것은 바로 짐승이 그들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 예.
예, 분명히 저는 믿기를 이 두 짐승은 어린 양일 것이다. 왜? 이 어린 양이 앞으로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형으로서
예, 예.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은혜의 옷을 입은 거죠.
네.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첫사람의 구원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네.
거기에서 피 흘린 짐승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것이죠.
예?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에덴을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 살게 되죠. 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그런 세대가 나오고 대표적인 예가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죠.
네, 네.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이건 뭐죠? 인간의 의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양심에서 나오는 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은 이 아벨은 믿음으로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은 거죠. 인간적인 건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건 내 의죠. 내가 잘한 거죠. 그러나 이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 들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릴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네.
여기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 그죠?
네, 네.
노아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어요. 은혜를 찾았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 집안 식구들 방주 속에 구원해요. 방주. 방주가 3층으로 됐죠.
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또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죠. 이걸 상징하죠. 결국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도 할례 언약을 했죠. 남자의 심벌에다가 그 표피를 딱 칼로 뜯어내단 말이에요. 표피를.
예, 예.
피가 났죠. 거기도.
예, 예.
피의 언약이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건 우리의 거듭남. 거듭남의 바로 모형이에요. 모형. 이 할례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십계명 결국 그 율법이 뭡니까? 죄를 졌을 때 짐승에게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 짐승을 죽여버리면 내 죄가 짐승에게 죽잖아요.
예.
이게 바로 십계명을 통한 모세와 맺은 율법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른 경륜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첫째 가죽옷이나 방주나 할례나 또 반석 반석을 친 물이 나왔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네. 거기서 생명이 나왔죠.
네.
반석 또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living bread 그러죠. 산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참 뭐 예수님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들이 범죄해서 불뱀이 나왔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랬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에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장대 십자가 위에 노뱀처럼 저주받은 뱀처럼 뻘거벗고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 성막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이에요.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모형 십계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소에 있는 그 떡상은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바로 이것은 산빵이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촛대는 바로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다 있죠. 그렇죠?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지금 지성소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했다. 그 완성이 뭐냐? 그 당시에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만 했지
네.
깨끗게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성경이 나오는데 지금 그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통해서 그 여인의 씨 아까 그 창세기 33장 15절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그랬죠.
네.
그 여인의 씨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약속했는데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통해 영적인 할례 즉 성령으로 거듭난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미리 주실 것을 여기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요. 야곱을 통해서 그중에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거기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은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땅에 묻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하고 6절부터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에게 졌느니라. 그들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거예요.
네.
의로워졌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였느니라. 죄를 졌는데 너 죄 안 졌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으니까. 에? 이게 보통 복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의 말로 정말 사람을 죽이고 가늠한 다음에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 시편 읽어보면은 자기 눈물이 말이죠. 요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만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니까 너무나 좋을 건데 얼마나 좋겠느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은 사람.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조건 죄 용서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된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율법과 연결해서 율법 시대의 죄를 어떻게 처리한 거냐. 또 그다음에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화제의 제도 불결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그 여러 가지 짐승을 가져왔죠. 그죠?
네.
짐승에다 안수하고서 내 죄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칼로 푹 찔렀어요. 그럼 피가 확 쏟죠?
예.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그 피를 다 제단에 쏟아버리고 그 모든 살과 이 내장들은 각을 떠가지고 기름과 함께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죄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육체를 정결케 했다. 그때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죄만은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예? 양심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 더러워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이런 얘기예요. 어찌 죽은 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 피로 말이죠. 짐승의 피는 양심은 깨끗해 못해. 짐승의 피는 조금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덮을 때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율법과 지금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시대에 와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늘에 못 올라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믿고 죽어도 하늘에 올라갑니다. 어? 지금 죽어도.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부활했죠. 옛날에 그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그 기억나시죠? 홍포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렇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죠. 예. 그 아브라함의 품이 땅 속에 있었어요. 그 땅 속에도 지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 간 거예요. 잠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었던 거. 그래. 참 나는 구약 성경 읽을 때 죽으니까 죽으니라 안 그러고 열조에게 돌아가느니라. 열조에게
예.
돌아가는 거였죠. 열조가 누구야?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게 나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홍포변 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진 자가 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품을 안 가요. 왜 그러냐? 여기 말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이게 성전 휘장이 10cm 정도 됩니다. 그게 아래에서 위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뭐죠? 지진 난 거예요.
예, 예.
한 지진이 20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에? 엄청나겠죠? 여기 LA 20도 정도 지진 나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바위들이 갈라지니까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잠들었던 게 죽었던 육신이 죽었던
예, 예.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몸입니다.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야,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예.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기 부활장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열매가 되지 않았다고. 그리스도면 첫 열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열매들이 되셨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네.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네.
First fruits.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함께 부활했던 많은 구약 성도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결국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잠깐 가려있다가 그리스도 피를 통해 양심까지 씻김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사람의 마음이
네.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속으로 부패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사실 구약이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니라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시작됩니다. 왜?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언이 효력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한쪽 손에 범자든 찍어버리라고 그러고
예.
그렇죠? 율법 시대거든요. 그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서는 달라졌죠. 그래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살아났는데 그렇죠. 살아났는데 또 무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올라갔죠.
예, 예.
올라갔죠. 이게 네. 첫 번째 휴거입니다.
예.
우리는 두 번째 이제.
네. 예.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동안에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아시면 되죠. 이제
네, 오늘 정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모세나 뭐 다윗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분들이 이제
엄청나겠죠?
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둘째, 셋째 열매들이 있다는
있죠.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참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여호수아다. 내가 다윗이다. 내가 모세다. 내가 홍해를 이러면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로마 병정들이 이게 아무튼 백부장이 말이죠. 놀래.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벌벌벌 떨었죠.
예.
난리가 난 겁니다. 바위가 갈라질지 뭐 정도의 지진이니까 상상해 보세요. 천지개벽 이건 이상이죠. 그래서
예.
그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네.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이걸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20장에 나와요. 첫째
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이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죠?
네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 왜 내가 아담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아, 맞다고. 그러니까
네.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다. 얼마나 페어하냐. 응? 하나님은 안 페어한 게 아니라 페어하다 그러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한꺼번에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니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많은 잠자던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죠.
예, 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 이거는 그리스도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는 거.
네.
잠자는 주 안에 죽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이끌려 주를 만난다. 이게 휴거입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53절 이후 보면은
네.
아, 신비를 말하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바로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네.
첫 번째 부활의 두 번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실 때, 즉 휴거 때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 순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소의 교회가.
네.
에? 교회는 하나로 보거든요. 성녀로 거듭나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믿는 자 속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죠. 영생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기가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들을 거둔 후에 추수합니다. 이스라엘 보리 농사할 때 첫 열매를 먼저 걷어서 제사를 지내요. 하늘이 흔듭니다. 그다음에 본 추수를 합니다. 이건 우리 지금 휴거되는 건 앞으로 주님 공중에 오신 것은 본 하베스트예요. 옛날 첫 열매는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 주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첫 열매가 되는 진짜 추수, 우리가 추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음성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대사님과 전서 4장 16절로부터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 요한복음 10장 2절 4절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들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태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응? 주님이 부를 거야 이름을. 그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응? 듣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환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14만 4천. 여화증들은 자기들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 각 지파 중에 1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정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 잘린 순교자들 나와요.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제단 안에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수가 찰 때까지 내가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 옷을 줍니다. 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환란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 환란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 에? 이것은 바로 추수 후에 있는 이삭죽기입니다. 우리 농사주님 그렇죠. 네.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아, 잘 익었구나. 그다음에 트랙터를 가지고 천천히 추수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떨어진 거 이삭을 줍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구약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요. 아, 지금 신약 성도들은 두 번째 본 추수요. 추수요. 환란 때는 이삭 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제 환란 때 그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그의 낯을 땅에 대어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곡식을 거뒀습니다. 알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요한 세례요한이 그랬죠. 타작마당을 주님이 정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죽종이는 꺼지지 않은 불 지옥에 던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곡식은 거둬들이지만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자들은 포도송이를 밟는 것처럼 막 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도송이에서 빨간 물이 나오죠. 이게 피가 나오죠. 그러면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이어서 거의 700마리 정도 흐른다 그랬어요.
네.
엄청나죠. 한국의 낙동강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 부활이 있을 것을 이게 성경은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깐 여기서 우리 찬송가 한 곡 듣고 다시
그러죠?
말씀
나누고. 그러죠. 예, 그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230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방송해드리는 월드 MBC 세계 선교방송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송요선 목사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구원받고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 살 새 예루살렘을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복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 성도들처럼 무덤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환난도 겪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네.
어떤 행위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100%
예, 예.
일을 통한 거죠. 그래서 참 은혜 시대에 베푸신 그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한편에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 또 살아있다가 환란에 넘어가서
예.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죽진 않고 있는데 환란이 와서 환란에 대환란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네.
아,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예, 예.
언제든지 세상 떠나면 그 영과 혼이 하늘 올라가거든요.
네.
딱 무덤은 무덤엔 이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육신도 이제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임할 환란의 참상. 4장부터 5장까지는 사실 하늘의 광경을 보여준 거고
네.
6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의 참상을 기록한 것으로서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영혼 구원의 절실한 필요성을 실감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면 1월 첫 주부터
네.
지금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할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되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료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일어날 장례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보면 다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구약과 통하고 구약이 신약과 통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잘 몰라요.
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목사님, 뭐 장로님 그런 것보다 네. 브라더 그런 것이 더 축복이에요, 사실. 이거 그 네. 브라더는 나의 브라더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네. 브라더가 네.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따 말씀이 나오는데
네.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 이거는 언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가 말이죠. 이 하늘과 땅을 세상을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세웠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방해를 했죠.
네네.
그러나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건 특별한 무리들이에요. 이 계획은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먼저 그 말씀을 볼까요? 이것이 네.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우리가 내용을 훑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먼저 택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어?
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가라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 네.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보혈에 우리 죄값을 다 치러준 거죠.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우리가 종에서 풀려난 거죠.
네, 네.
사망의 종. 아, 좀 저주의 종, 지옥의 종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어? 주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
예.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용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그랬어요. 신비. 아주 미스터리하다.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는 때가 찬 경륜이다. 이건 때가 있다 이거야.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어느 때까지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 것이다. 통일하는 것이다. 이제 하늘과 땅이 마귀 때문에 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원흉인 마귀를 멸하고 하늘과 땅이 의로지죠. 사도 베드로가 의가 구하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이다.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바로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지자들 종들을 통해 4천년 동안 그의 종들을 통해 증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시고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지면 죽이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죄를 가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은 자 마귀를 없이하고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고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잠깐 마귀가 방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받은 마귀를 멸하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기 관해서 또 신비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말이죠. 독자 이삭, 독자입니다.
예.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델이고 독자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분이. 이방 여인인 리브가에게 장가들게 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마침내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에게 들여가지고 결혼하게 했어요. 아, 참 이삭은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예.
불과 장작은 있지만 번제스를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그가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모리아산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에서 어떤 자리입니다.
네.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던 자리예요.
예.
결국 나무를 지고 간 이삭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간 거죠.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 나타나고 성령은 바로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리브 같은 이방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삭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탁 그 엘리에셀의 인도를 받아서 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삭은 그 저녁 노을에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저녁 세상 끝에 이제 하늘에 나타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하러. 어? 이게 바로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거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자 여자가 남자가 떠나서 여자가 앞에서 부부가 되죠.
네.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네.
진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품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길 떠나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네.
네? 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약혼한 거예요. 약혼한 거. 주님이 오실 때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약혼자예요. 약혼자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솔로몬 왕과 술렘의 여인, 얼굴이 새까만 술렘의 여인, 우리 같은 이방 죄인 같은 술렘의 여인과의 그 사랑의 노래인데 이게 아가서가 이게 솔로몬의 노래죠. 아, 예언적으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술렘의 여인은 그의 신부인 교회 모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편지할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음?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다 이거예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결혼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는 것 결혼하게. 독생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리브가 결혼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 이방인들을 찾아왔단 말이죠. 이렇게 증거했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들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가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놀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해 하시는 분과 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누구야?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를 이런 얘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제가 돼 하나님의 형제가 되냐 말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그러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네. 미국 목사님이나 뭐 멕시코 목사님, 뭐 인도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도 같이 일하는데 네. 이분들한테 브라더 존, 브라더 헤멧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브라더라는 게 더 사실은 영광된 이름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르고 있죠. 예. 직분을 모르길 좋아하죠. 집사님, 권사님, 그렇죠? 목사님 네, 이렇게 하고 좋아하죠. 그렇죠? 네. 장로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브라더. 예. 브라더. 미국에 그 형제교회가 있는데 그분은 좀 브라더예요. 네. 그게 진짜 브라더의 뜻을 알면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금 그렇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렇죠?
말인가요?
예. 네. 얼마나 놀라워요. 믿어지세요?
글쎄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살 곳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 당연히 그분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사실 그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성령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알았죠?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이게 뭐죠? 부활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틀림없이 그 다윗이 아까 일어났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예. 내가 깨면 천년 후에 깨면 이런 얘기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받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옛날 신처럼 통치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짐승들 뭐 이 사자를 막 통치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거기 물려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똑같은 얘기죠. 주님의 몸처럼 된다. 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육신을 가지고 못 봅니다 우리가.
네.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면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죠.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약혼한 여인이 신랑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네. 연지꼰지 바르고 어쩐지 만날 때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네. 결혼식 날 최고로 이쁘게 하잖아요. 네. 눈썹도 붙이고 말이죠. 가장 그 입술도 새빨갛게 칠하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면은 성경은 앞으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도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새 것이 세 개 있겠다고 그랬어요. 첫째, 새 하늘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하늘도 새로워진다. 지금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마귀 네. 영들이 앞으로 다 이제 멸망하죠. 새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도 마귀 역사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사 권세, 그렇죠? 어둠의 주관자들, 네. 악한 영들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이 새하늘 새 땅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나오죠?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네.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함까지 입에대더라. 결국 신부가 살 곳이야. 신부가 거기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 볼 때는 그 도성만 보이죠? 신부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워진 하늘과 땅과 또 새로워진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죠?
네.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기 거할 자들은 테러가 없어. 전쟁도 없어. 죽음도 없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신랑의 친부로,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건 구약시대 사람이거든.
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는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도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에? 참 죄만 짓던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신부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신부인 우리들이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새 예루살렘만이 신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택하신 그의 신부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최초로 택한 신부들이죠. 물론 12명 중에 11명만 되지만
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맨션이에요. 저택이 맨션이죠. 그냥 네.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맨션들,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 예.
예, 이걸 알아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나와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해 말하길래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네. 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줬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거예요. 내려가는 걸 봤죠. 아까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보석 벽옥 엄청나죠.
네.
광채가 나죠.
예, 예.
자,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네.
사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의 말하는 이는 그의 도성과 그분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져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다. 한 1규빗은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80m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는 사람의 적도 곧 천사의 적도라.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우리가 아는 보석이 있고 모르는 거 있죠.
네. 네?
야,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게. 그 열두 대문은 진주라고 그랬어요. 진주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죠?
네.
어? 아니, 문이 진주가 되는데 그렇게 큰 도성, 가로, 세로 높이가 120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바팔로와 저기 플로리다와 덴버를 잇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
네.
어? 엄청나겠죠? 그게 공중까지 1200마일이니까 이건 뭐 중력 같은 게 상관이 없죠, 그때는.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니까 3차원을 초월한, 4차원을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놔도 들어가는 몸이 되니까 영체를 입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공간도. 도성의 거리는 또 순금이며 순금은 하얗습니다. 노랗지 않아요.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죠.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보니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더 이상 성전이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도 있을 필요 없어요. 지금 건물도. 왜?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나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죠. 네.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동안 필요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됨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태양보다 뭐 엄청나죠. 천년왕국 때도 일곱 배나 태양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때 땅의 사람들이 살, 새 땅에 살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종기로 그곳으로 종기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에는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환난 때 넘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녀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신부예요 이게. 에? 이게 신부입니다. 그때 구원은 받아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세 군데 살 사람들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시간이 되면 또 말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거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집 없어도요. 상관없어요. 이것만 알면.
예, 예.
에? 그래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동안 삽니다. 지금 한국 여행 가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잠깐 동안 살다 여기 오니까 여기만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영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녀로 건넌 사람은 작게나 저기만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내 집 있다. 이런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망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들 참 이 소망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밖에 할 때 내과 노래하리.
목사님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예비하신 그러한 처소에 꼭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네네. 칭찬받기 위해서.
예.
그렇죠.
목사님 또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신앙 상담이나 또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화번호 잠깐 알려드릴게요. 626국에 475-3201, 지역번호 626-475-3201 송요셉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세리토스에 위치한 온누리 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 송요셉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